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전반부 1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말씀에 딱 오면 이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또 재앙과 경고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다 지나간 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았고 70년의 포로도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는 이미 그 모든 심판과 복역의 때가 다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해방과 자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들이 오랫동안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하나 될 것이고 그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해방과 자유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앞서 오리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주님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로써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왕들이 행차할 때에 거기에는 왕들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자신의 나라를 돌아볼 때에 다니는 길, 왕들이 자기의 나라를 돌아보기 위하여 행차할 때에 온 백성들은 왕이 그 길을 안전하고 무사하고 빠르게 지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길을 수축하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도두고 그리고 높아진 곳을 깎아서 왕들이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실 그 길이 험하고 거칠어서 그가 우리에게 오시기에 방해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가 속히 우리에게 오셔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없이 왕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사야 40장이 예언해 주고 있는데 이 이사야 40장을 이루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였습니까?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도 있고 제사장과 율법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준행하고 사는 우리들은 결코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무엇으로 인식하였는가 하면 자신이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기꺼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너무나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너희들은 곧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구주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들의 자기의 의는 너무나 견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이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의 더 일을 수행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상심한 사람들, 자신에게는 아직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또한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기꺼이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네가 정말 죄인이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죄 가운데 탄식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오라고 그 마음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일,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쳐서 부수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이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한 자들이 있는데 그 낙담한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너를 받아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꺼이 나아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의 한 집도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와 어둠에서 빛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든지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기꺼이 내 마음에 모셔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교만함을 슬퍼하고 그 교만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도무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고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향하여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낙심한 자들,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낙담한 심령은 도두어져야 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 나온 번역은 훨씬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요구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낙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그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다히 말하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죄인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죄인이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죄를 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이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영혼을 향하여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영혼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게 해주셨고, 그리하여서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외치라고 그의 사역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혼과 양심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했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자인지를 보게 되면 그 영혼은 지극히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며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낙담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구원을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들은 결코 그분을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하여 이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주님께 나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주님은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소식은 우리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때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이 죄의 세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혼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시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있게 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회개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이미 가족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일군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이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마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약속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버려두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복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왜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고 이방의 풍속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의 저주를 자초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라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왕들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지만 이 세상 나라와 왕들은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고 먼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 있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그 바벨론에서의 자신의 재산과 삶의 안정과 거기에서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베풀어지고 율법이 시행되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처럼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신령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과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빗장을 치우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은혜로 다가와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 안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성탄을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에 기꺼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